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동맹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화상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쿼드 화상정상회의가 오는 12일이나 주말에 개최될 것이라고 8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도 쿼드 정상회의가 이번 주 화상으로 열릴 것이라면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출범 이래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쿼드 4개국 외교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주둔국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의미 있는 증액 협상에서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 마무리에 대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미국 동맹국들을 향한 위협에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7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우에 따라선 동맹국들을 향해 강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우리의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B-52 폭격기가 중동 일대를 비행했습니다. 미 중부 군사령부는 7일 성명에서 B-52 폭격기 두 대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 군사령부는 공격을 저지하고 이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군의 약속과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과 관련해 이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행은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5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다른 옵션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아슈라프 간이 아프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정책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에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이란, 인도, 미국 등의 외교 장관과 특사가 참여해 아프간에서 평화 지지를 위해 일치된 접근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투표권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열린 1965년 셀마 행진 조천 행사에서 사전 녹화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기관이 유권자 등록 확대와 선거정보 전달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격 있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이들이 투표하게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부인 아스마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됐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실은 8일 성명에서 아사드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면서 자가 격리된 채 업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는 10년 동안 발발한 내전으로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전문가들의 이탈 등으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20세기 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북미와 유럽 지역의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요구하면서 벌인 노동운동이 그 시작이었고요. 유엔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이 내건 구호는 변화는 도전으로부터 온다. Choose to Challenge입니다. 손가락을 쫙 펴고 오른손을 든 여성의 모습을 홈페이지 전면에 내걸었는데 도전하는 세상은 경계하는 세상입니다. 도전에서 변화가 비롯되니 모두 도전을 선택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정부 조직과 직장, 의료계, 스포츠, 그리고 언론 보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도 개인의 생각이 달라지면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움직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일구어낸 업적과 성과를 축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올해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 주인공 한인 2세 미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 미나리 그리고 70여 년 동안 800여 가지의 장난감을 발명한 올해 99살의 에디 골브 파브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3월 9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은 구름 많이 낀 아침이 시작되겠고 강원도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전이 가장 낮습니다. 영하 10도, 장전은 0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기온 삼전 영상 5도입니다. 함흥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산 먼바다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영상 12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7도,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첫 이라크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박 4일간의 이라크 일정 내내 평화로운 공존과 희망을 역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미얀마에서 또다시 반군 시위자 2명이 군경의 총격에 사망한 소식, 유럽에서 이른바 백신 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로마 가톨릭교 수장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라크 방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3박 4일간의 이라크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8일 출국했습니다. 이날 바그다드 국제공항에는 바람 살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라크 정부 고위 관리들이 나와서 교황을 성대하게 환송했습니다.
네, 이 가톨릭 교황들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초 이라크 방문,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라크 땅을 밟은 건 200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유혈폭력이 늘면서 교황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교황은 전쟁으로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라크를 찾아서 이라크 국민들 또 이라크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나흘간의 방문 기간 동안 교황이 어떤 행보를 했는지 주요 일정을 좀 따라가 볼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일에 이라크 총리와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들 환대 속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궁으로 이동했고요. 살리 대통령 등 이라크 정부 관리들과 면담했습니다.
네, 교황이 이라크의 정부 고위 지도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3박 4일간 이라크 방문 일정 내내 교황의 주요 메시지는 평화 공존과 희망이었는데요. 정부 지도자들과의 주제 역시 다양한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테러 반대였습니다. 교황은 이라크가 전쟁, 테러, 또 극단주의자들이 유발한 갈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평화로운 공존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라크 정부 지도자들은 교황에게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특히 방문을 연기하라는 권유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상처 입은 땅 이라크를 방문해 줬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의 종교계 지도자들도 따로 만났다고요?
네, 교황은 이라크 방문 이틀째인 6일에는 이라크 남부 나자프를 방문해서 시아파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와 만났습니다. 이 나자프는 시아파 일대 지도자인 이맘 알리의 묘지가 있는 이 시아파의 성지입니다.
네,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이네요. 가톨릭교 교회의 최고 수장인 교황과 이슬람의 대표적 종파 지도자 간의 만남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종교 지도자의 만남은 몇 달 전부터 교황청과 이라크가 이 세부 사안까지 공들여서 계획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두 종교 지도자의 만남은 시스타니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교황은 시스타니 집까지 약 30m 전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이 교황을 환영하면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종교 지도자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죠?
네, 그런데 두 지도자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약 50분 동안 회담했는데요. AP, 로이터 등 주요 매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 내 소수인 기독교인들의 포용을 촉구했고 시아파 지도자인 시스타니도 기독교인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이라크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라크 당국이 처벌이 두려워서 비밀리에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때는 150만 명에 달한 적도 있지만 극단주의 테러 단체 등의 공격으로 지금은 3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라크라는 곳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뭐 세계 3대 종교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남부 우루 지역은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모두 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곳도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물론이고요. 이슬람 내 또 다른 소수 종교인 야지디교 지도자들과도 면담했는데요. 교황은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폭력이야말로 가장 큰 신성 모독이라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교황이 이라크 방문 기간 동안 미사도 집전을 했습니까?
네, 6일에는 바그다드에 있는 성 요셉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 미사에는 살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장,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고요. 또 일요일인 7일에는 이라크 북부 지역을 방문해서 아르빌에서 대규모 5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네, 이라크 북부 지역은 특히 전쟁의 참상이 아주 심각한 곳인데요.
맞습니다. 북부에는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모술이 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가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출국 바로 전날 밤에는 알란 쿠르디 군의 아버지를 만나서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알란 쿠르디 군이라고 하면 몇 년 전에 그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서 전 세계에 충격을 빠지게 했던 그런 소년이죠?
네, 맞습니다. 3살짜리 시리아 소년이었죠. 쿠르디 군은 지난 2015년 아버지 또 가족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려다가 배가 전복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작은 소년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서 터키 해변에서 발견돼서 전 세계가 충격과 비탄에 빠졌었습니다. 쿠르디 군 아버지는 현재 아르빌 지역에서 난민 구호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또 사망자가 나왔네요.
네, 8일에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등에서 반쿠데타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북부 미치나 지역에서는 두 명이 경찰에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목격자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목격자들은 군인과 경찰들이 섬광 수류탄을 투척하고 최루탄 등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는데요. 시위자 중에 두 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시민은 로이터 통신에 어떻게 무장하지 않은 국민에게 총을 쏠 수 있느냐면서 반드시 평화로운 시위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 2월 1일이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유엔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루에 38명이 시위 중 군경의 강경 진압에 목숨을 잃었고요. 또 지난달 28일에도 경찰의 총격 등으로 18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번에 2명이 사망한 것까지 확인되면 최소한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체포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네, 미얀마 독립민간단체인 정치범 지원연합은 8일 현재 지금까지 체포 구금된 사람이 약 1,8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날 시위에서 4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한 파업도 지금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주요 노조들이 파업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업에 동참한 노조는 적어도 9개인데요. 건설, 농업, 제조업 등 노조 지도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또 윈민 대통령 등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주요 업계의 파업 선언에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경우 백화점, 상점, 공장, 은행 등이 모두 문을 닫고 파업에 동참했고요. 밀크티 등 차를 파는 몇몇 작은 상점들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미얀마의 여성들도 이런 저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특히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 시위 지도자들이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군부에 항거할 걸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혁명가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공포와 맞서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 미얀마를 바라보는 새로운 움직임은 없습니까?
지난 5일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해서 미얀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당초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는데요. 미국은 특히 미얀마 이웃나라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군부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사태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할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모든 당사자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이른바 백신 여권 논의가 한창이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이 백신 여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자는 건데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었죠?
네, 지난달 25일에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정상들은 오는 여름까지는 이 백신 여권을 발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갈 때, 입국할 때는 이런 백신 여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는 물론이고요.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들어갈 때도 통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찬반 논의가 엇갈리고 있어서 실제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7일 중국도 백신 여권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백신 여권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라든지 벨기에 같은 나라는 반대 입장입니다. 독일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EU 정상회의 마지막 날 디지털 백신 증명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왜 백신 여권을 반대하는 겁니까?
네, 차별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대부분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증명서 유무로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또 오는 6월이나 7월까지도 자국의 청년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일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했죠. 그러면 영국은 이 백신 여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영국 정부는 아직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코로나 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백신 접종도 서둘렀는데요. 여름철 성수기 전에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백신 접종한 나라가 될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여행도 다른 나라보다는 자유롭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영국이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당분간은 유럽 주요국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받은 여행업계나 항공업계는 지금 영국인 유치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최근 영국인들의 해외 항공편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영국은 오는 6월 전면 해제를 목표로 단계별 봉쇄 완화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 등 항공사의 해외 항공권 예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키프로스 같은 나라는 오는 5월 1일부터는 백신을 맞은 영국 여행객들은 따로 검사나 격리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유치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프랑스 남부의 대표적인 휴양지죠. 이 니스의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 시장 같은 사람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항공업계 또 여행업계는 시간이 갈수록 이 프랑스가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적극적인 조처를 하는 나라들을 뒤처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내비 연방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는 9일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셀마 행진 56주년을 맞아 투표권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월 노동지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미 연방 상원에서 코로나 피해 보전을 위한 추가 부양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예, 미 상원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을 6일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장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날 표결을 붙였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표결에 빠진 의원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50대 49로 가결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통과한 경기 부양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해왔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섰던 상원에서도 결국 법안이 통과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둔 첫 번째 입법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상원 통과 소식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표결 직후에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민에게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분명히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만도 아니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하고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상원에서 표결한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한 법안 내용과 조금 다르다고 하죠?
예, 상원에서 논의를 개시한 법안은 하원에 통과한 법안과 기본적인 골격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400씩을 지급하는 이 가계 현금 지급 항목과 관련해서 하원에서는 연간 소득 10만 달러, 부부 합산 20만 달러까지로 상한선을 정했지만 상원에서는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로 기준을 더 강화했고요. 또 주 정부 지원과 별도로 매주 $300씩 지급되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400로 높여서 8월 29일까지 지급하도록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표결이 진행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표결 전에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내용 수정이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의원이 연방정부 지원 금액이 너무 높다고 반대하고 나선 건데요. 맨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중도파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맨친 의원과 장시간 논의 끝에 결국 실업급여 지급액을 $300로 낮추는 대신 지급 시한을 기존의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맨친 의원이 나서서 실업수당 금액도 줄였지만 결국 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는 한 명도 끌어내지 못했네요.
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6일 표결에 앞서서 상원이 2조 달러나 되는 돈을 이보다 더 난폭하게 지출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는 팬데믹 구제가 아니라 정치적 희망 목록을 이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공화당 측은 해당 법안의 총액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네. 자, 앞서 코로나 경기 부양안 논의에서 언급됐던 최저임금 인상안요.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예, 이 하원에 통과한 법안에는 현행 시간당 $7.50인 연방 최저임금을 올해 2025년까지 $15로 올리는 항목이 포함이 돼 있었지만 이 상원 사무처 측이 최저임금 인상 항목은 예산안건에서 다룰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하면서 이 부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5일 버니 샌더스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정을 철회하는 안을 발표해서 표결을 붙였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반대 58표, 찬성 42표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그럼 의회에서 더는 논의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코로나 경기 부양안과 별도로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부양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네. 자, 경기 부양안의 다른 내용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검사를 확대하고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학교 정상화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6일 연설에서 이 법안을 통해 코로나 백신 생산과 배포에 더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그러면 이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됐기 때문에 다시 하원으로 보내져서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 상원 통과 직후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는 9일 하원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 어떻습니까?
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하원은 현재 생명을 살리는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표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악성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의 잔혹한 현실 그리고 단호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에 공화당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다음 절차는 뭡니까?
예,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로소 발효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연방정부의 실업급여가 만료되는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7일 투표권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셀마 행진 56주년 기념 조찬 행사에 메시지를 보내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56년 전에 셀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965년 3월 7일 미 남부 엘라베마주 셀마의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흑인들의 투표를 가로막은 이 남부 주들에 항의하며 평화 행진을 벌이던 600여 명의 흑인 시위대를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폭력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이 사건은 피해 일요일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민권운동의 기폭제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여론이 움직이면서 그해 8월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투표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투표권법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예,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투표 과정에서 소수인종을 차별한 전력이 있는 지역들을 지정해서 이들 지역에서 투표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투표권법 탄생이 기폭제가 된 셀마 행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영상에서 셀마 행진의 유산은 그 어떤 것으로도 시민의 가장 신선한 권한을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격이 있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의 생각이 있다면 이를 숨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투표하게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연방기관이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고 선거 정보 배포를 위한 계획을 200일 안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의 투표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를 현대화하는 한편 수백만 명의 연방기관 근무자들이 투표나 무당파 선거관리자로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거하고 이 조처가 법제화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지난 3일 하원에서는 선거개혁법안이 찬성 220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 권리인데요.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요.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각 주가 갖추도록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의회에서도 이 투표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하지만 법안 내용이 비교적 민주당 지지가 많은 유색 유권자들에게 유리한 방안이라서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원 표결에서도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공화당에서는 민주당과 전혀 다르게 유권자 등록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선거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런 입장이죠.
예,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편 투표가 확대된 걸 문제로 삼았는데요. 실제로 현재 43개 주에서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250여 개 법안이 발의돼 입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020년 팬데믹 와중에도 더 많은 미국인이 유례 없이 투표했다며 전체 투표자가 1억 5,900만 명이 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처럼 강력한 투표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6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내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을 목도했다며 이전에 보지 못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약화하고 무효로 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미국 노동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성적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37만 9천 개 늘었다고 미 노동부가 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인데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게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거죠?
예, 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작년 12월에는 30만 6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올해 1월에는 16만 6천 개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4만 9천 개 증가해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겁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예,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백신 공급은 보급은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여러 주와 지역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미국인의 소비 활동이 되살아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산업 분야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식당, 레저, 접객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회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술집과 식당의 경우 28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는데요. 지난주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주가 이 영업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함에 따라 이 해당 분야 일자리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른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역시 코로나 사태로 침체했던 소매업도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4만 1천 개 신규 고용이 이뤄졌고요. 보건 분야에서 4만 6천 개, 제조업에서 2만 1천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건축업은 6만 1천 개 일자리가 줄었는데요. 지난달 미 남부를 강타한 이상 한파와 이로 인한 이 텍사스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의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6.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4월의 실업률이 14.8%로 폭등했던 것에 비하면 뭐 실업률이 많이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업률이 3.5%에 머물렀던 걸 감안하면 여전히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사라진 부분이 많죠. 지금은 어느 정도나 회복이 된 겁니까?
예, 작년 3월 이후 미국에서 약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아직 950만 개 정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또 지난달 신규 고용이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은 일시 해고됐던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일자리를 완전히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완전히 해고된 사람들의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미국의 노동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몇 달간 고용시장이 활기를 보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인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쇼핑이나 여행을 재개하고 극장이나 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란 건데요. 특히 코로나 기간 미국인의 저축액이 크게 늘었는데 앞으로 외출이 편안해지면 미국인들이 이 저축했던 돈을 쓰기 시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경제 지표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이렇게 밝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도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5차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미국인에게 6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됐는데요. 주머니에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다시 가게와 식당을 찾기 시작하면서 소매 판매는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른 경제 지표들도 좀 보지요.
예,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월에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호황을 이어온 주택시장도 여전히 활기를 보이는데요. 지난 1월 미국의 주택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한인 2세 미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 한 편이 요즘 미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미나리인데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 이름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어디서나 잘 자라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미나리처럼 이 젊은 한국인 이민자 부부가 낯선 땅 미국에 정착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는 이 지난주 권위 있는 영화상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오늘 4월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주요 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담은 영화 미나리.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1980년대 미 남부 아칸소주 잡초투성이의 불모지 오자크에 이동식 주택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한인 이민자 제이컵은 농장을 일구겠다는 꿈을 안고 땅을 구매했고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시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내인 모니카는 남편의 뜻을 따라 캘리포니아를 떠나 이곳 시골로 오긴 했지만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사는 것이 편치 않은데요. 하지만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며 아칸소에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부는 공장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며 동시에 농장을 일구기 시작하는데요. 외딴 곳에서 앤과 데이빗, 두 자녀를 돌보기는 쉽지가 않았고 특히 데이비드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던 터라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외할머니 순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스트롱보이! 스트롱보이!
순자 역을 맡은 배우 윤여정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한국 할머니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he trying to help them as a babysitter while they are gone for work.
순자는 일하러 가야 하는 자식들을 돕기 위해 손자들을 돌보는 할머니라는 건데요. 그리스나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모든 나라 어머니들이 하는 보편적인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정 씨는 다정하면서도 때로는 사고도 치는 할머니 순자 역할을 창조하는 데 있어 감독이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Everyone has a grandma. And I was thinking about my great grandmother while I was shooting.
윤 씨는 누구나 할머니가 있지 않냐며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자신의 증조 할머니를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에서 할머니 순자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손자들과 문화 차이로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인 닉 아이작 정 감독은 이 영화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영화 미나리는 이민자들의 경험 전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We have all sorts of people coming up to us and saying, "Hey, I see my story in your story."
영화를 본 관객들이 다들 당신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봤다라고 말한다는 건데요. 정 감독은 이민자들은 누구인가? 남부 사람들은 어떤가,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등 수많은 질문과 관련해 인간다움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감독은 영화 미나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계 미국인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re's this assumption that the people who went to the U.S. One, they left Korea. And secondly, that
미국에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래 선입견을 갖는다는 건데요. 첫째, 그들은 한국을 떠났고, 둘째, 많은 이들이 성공을 잃었고, 따라서 이민자의 삶은 꽤나 쉬울 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민 와서 겪은 시련을 한국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영화 미나리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그리고 영상미까지 갖춰 오스카상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 순자 역의 배우 윤여정 씨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윤 씨는 봉준호 감독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난해 오스카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상을 휩쓸었는데요. 그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는 겁니다.
Because of you, everybody is expecting me to be some kind of nomination or something like that. But
윤 씨는 봉준호 감독 때문에 나도 오스카 후보에 오르거나 하지 않을까 다들 기대한다며 봉 감독을 원망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본인은 오스카상 후보로 오르는 것조차 생각해본 일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아시아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영화는 미국의 이야기이자 오늘의 미국을 만든 모든 이민자의 이야기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많은 장난감을 탄생시킨 장난감 발명왕. 아이들이 갖고 노는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들. 혹시 누가 이 장난감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는 무려 70년 동안 800여 가지의 장난감을 만든 장난감 발명왕이 있습니다. 올해 99살로 시카고에서 활동 중인 에디 골드팝이신데요.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비눗방울총, 장난감 경주용차도 골드파브 씨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골드파브 씨는 지난 2003년 장난감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다름 아닌 이 장난감 발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I invented all kinds of industries and didn't get very far.
처음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명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자금도 떨어지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하는 때가 왔다는데요. 이 적은 자본으로도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장난감일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장난감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골드파브 씨는 1921년 시카고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첫 장난감 발명품을 내놓았는데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치아, 일명 야키 티약 이빨이었습니다. 1949년 뉴욕에서 열린 북미 장난감 박람회에서 선보인 야키 티약 이빨은 큰 성공을 거뒀고 본격적인 장난감 발명가로서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골드파브 씨의 딸 린 골드파브 씨는 영화 감독으로 아버지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Well, it was great. We always got to try out toys, you know, that my father was inventing. But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든 장난감을 항상 시험해보고 또 가지고 노는 게 좋았다는 린 씨. 하지만 발명가의 집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는 거였다는데요. 친구들에게 아빠가 어떤 장난감을 만들었는지 절대 말하면 안 됐다고 합니다. 1985년 골드파브 씨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꿔 진짜 장난감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At the beginning, when the children are young, they need toys to help.
아이들에겐 성장 발달을 도울 장난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활동이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파브 씨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집에 장시간 머물러야 할 때 장난감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파브 씨는 아직도 장난감 세계에선 창조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며 발명을 멈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You do creative work, you stimulate your brain.
창조적인 일을 하면 뇌에 자극을 주고 아직도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 골드파브 씨. 100살을 눈앞에 둔 장난감 발명왕에게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guys,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고 보다 구어적인 표현 배워보는 Voice of Americ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Ant-Man and the Wasp, 앤트맨과 와스프를 통해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 헹크 핌의 도움으로 몸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수트를 입고 마블 영웅 중 한 명이 된 앤트맨 스콧 랭. 이들 앞에 정체불명의 악당 고스트가 등장하고 앤트맨과 와스프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의 배울 표현은 watch your back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could fight bad guys like you.
I seem to mess it up almost every time.
영웅과 가장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던 스캇은 핀 박사의 업적을 악용하려는 세력을 막는 데 뛰어들게 됩니다.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Hi.
Like a partner.
Maybe you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Watch someone's back 하면 말 그대로 누군가의 뒤를 봐주다, 즉 보호하다, 도와주다란 뜻입니다. It means to protect someone against danger from an unexpected source. 그래서 maybe you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like a partner 하면 파트너같이 아빠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모르지 라는 뜻입니다. Watch someone's back. 그럼 이런 문장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Don't worry,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걱정하지 마, 나는 내 편이야, 혹은 내가 도와줄게. I got your back. 다른 예로, you had better watch your back 하면 어떤 뜻일까요? Be careful of the people around you. 뒤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즉, 방심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I wish I could fight bad guys like you.
I seem to mess it up almost every time.
Maybe you just need someone watching your back.
Hi.
Like a partner.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t's been fun watching the movie together.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